어제 이제 이 잠깐 전에 야곱이 말했기 때문에요. 야곱이 정착하지 말고 나도 여기서 장례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라. 그래서 요셉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이 이집트에서 정착하지 않고 그 후손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그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입장 같으면 내가 요셉이다. 그러면 이집트에 사시겠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가시겠어요? 또 그 후손이 이제 내 아들들이 당연히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상류층에 있는데 그대로 삶을 쭉 살면 돼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약속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후손이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이게 이제 좀 더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므낫세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는 의미고 에브라임은 번성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들을 만나기 전에 요셉의 자식을 놓으면서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일, 가나안 땅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살겠다.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에브라임에 나오면서 이젠 번성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이집트에서 정착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한테 보여주는 방법은 그 자식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집트에 정착하지 않을 것을 아버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쭉 나오는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셉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면서 입양을 해요. 그리고 요셉에게 복을 주는 걸 뒤에 이제 같이 읽어보면 요셉을 장자 취급을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요셉은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라헬만 따지고 보면 장자가 맞아요. 장자에게 복을 줘요. 장자에게 복을 주는 것도 주면서 또 왜 또 장자에 대해 복을 주려고 이렇게 하느냐. 다른 형들도 쳐다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집트로 내려와서 살 수 있게 한,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온 집안을 살린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런 기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특별 대우하여 장자로서 복을 주기도 합니다. 자, 뒤로 좀 읽어보면요,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베델의 이름이죠,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약속을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이 말은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이 주게 하셨다.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일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아들 삼겠다. 손주인데 아들로 삼아요. 자, 요 입양하려고 하는 요 말 때문에 뒤에 가면 430년 후에 모세와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와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에 이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두 지파로서 땅을 받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오늘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니까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너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쉽게 말하면 그냥 입양해서 아들, 야곱의 아들처럼 대해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떠오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주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7절에 라헬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뭘까요? 아직도 라헬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 야곱이 이 므낫세 에브라임 손주를 아들로 입양하는 이유는 라헬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내가 라헬이 그립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을 손주를 아들로 입양하는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라헬을 그리워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이제 라헬에게 정말 따뜻하게 또 그 마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를 이제 자신의 아들을 입양하면서 아들에게 주는 복을 그 손주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사적인 요 두 지파 역사적인 부분도 다음에 말씀드리죠. 새벽에 하면 또 길어지니까. 자 그리고 8절 이후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제 보통 읽으시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어? 앞에 실컷 봤는데 왜 갑자기 이들은 누구냐? 이게 또 묻느냐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입양 절차를 밟는 거예요. 요셉이 이야기해 놓고 그리고 요셉과 야곱끼리만 두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적인 절차를 밟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이제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입양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말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10절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눈으로 봐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불러서 만지죠. 접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입양자가 누구인지를 신체 접촉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게 공적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정식 입양 절차를 밟고요.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너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게 내일도 계속해서 이 내용이 그리고 그 아들들에 대한 복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니까 내일도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 이 야곱의 아들로 입양되는 요 장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뒤에 역사 지파 역사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죠.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려요. 근데 그 열 지파가 따라갈 때에 북지파의 북왕국의 가장 구심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역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는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정말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집을 아들로 삼아서 복을 주는데요. 요셉이 너무 큰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복을 쭉 읽어보면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왕은 유다를 통해서 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사실 넷째인데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장자의 복을 유다에게 줍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도 거의 장자급의 복을 줘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왕이 언급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 부분도 아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지파로 받아들이는 이 부분과 연결되어서 사실은 되게 민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느냐가 정말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역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모세와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땅을 다시 하나님 주신 땅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역사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 약속이 진행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복도 연결돼서 계속 나와요. 그게 큰 그림이긴 한데요. 자, 우리가 야곱의 개인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잖아요. 이게 뭘 말하느냐예요. 여러분 같으면 인생을 마무리할 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얘야, 음식 조심해라. 뭐 그런 거 말씀하시겠습니까? 야구르트 많이 먹어라. 뭐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이런 거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뭘 말씀하시겠냐고. 야곱은 지금 말을 하잖아요. 여기 3절, 4절 쭉 말을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고 내가 그걸 알고 있어. 알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버린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고 여기까지 왔어. 요셉아, 너도 그러해야 된다. 요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며 살다가 믿음을 전하는 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야곱도 그렇게 살았고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들의 삶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며 살다가 믿음을 전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또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능 치는 날이니까 수능 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성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합과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차라는 것 꼼꼼하게 지금 따지고 있는 중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수능일입니다. 성재와 그리고 수능을 치게 되는 많은 아이들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며 살다가 믿음을 전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또 그 위에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와서 요셉에게 그 약속을 말하며 전하는 것을 읽어보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고 해야 될 일 잘 감당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